유대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리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디 내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자랑하는 한 가지 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라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국하시는데, 바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바로 우리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그 프라이드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혐오했고, 또 사실은 그들을 아주 낮게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이 글이 그냥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읽어갈 수 있는 글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바울의 주장은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분 나쁜 사실 이야기였고, 동시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혈통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만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당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근거가 그의 어떤 혈통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무언가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야 너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며 높은 자긍심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로워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자하고 나이 많은 70대가 넘은 이 백발의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의 자손들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하겠다. 이미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경수가 다 끊어졌건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자, 4절 말씀 봅시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월말이 돼서 우리가 월급 봉투를 받는다 그랬을 때 그 월급은 내가 땀 흘려서 일한 나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받는 당연한 보수입니다. 정해진 보수 외에 뭐 더 받는다면 우리가 고마워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겠지만, 사실 월급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한 보수인 거죠. 마찬가지로 만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그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봉사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라면 그가 받은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아브라함에게 의무적으로 주셔야 하는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봉사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도 아니고 단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던 거죠. 심지어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하셨던 그 시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 당시에 여겼던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브라함은 그가 행한 어떠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기회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이 뭐 노력이나 선행이나 봉사한 게 없다 그래도 그가 믿었잖아요. 그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격 아닌가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공로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던 그 의지적인 결단조차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네, 그 잘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믿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전적인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 5절까지 이렇게 읽었을 때 유대인들은 반발이 엄청 심했을 거예요. 우리는 바울 당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무슨 뭐 믿는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습니까? 반발이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자기의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두 사람,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32편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짐을 받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여기 6절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일한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봉사 안 하고 선행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어떠한 뭐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 많이 받아서 헌금을 많이 바쳐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공로가 없이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의 모든 불법이 용서받고 그의 모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희한하죠. 이 세상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다 우상 앞에서 절하고 헌물하고 헌금 바치고 자기 어떤 고행과 수고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화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그 사람의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죄사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영혼 안에 이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다윗조차도 이와 같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어떠한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완전한 사람, 뭐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다윗도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기의 죄가 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사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9절로 넘어갑시다. 그런즉 이 복,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뭐예요? 아까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일한 것 없이 공로함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것. 7절에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이 복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말한 것.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럼 이 복, 죄의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복을 누가 받는가? 할례를 받은 자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격이나 조건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냐,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하는 구분과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순서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롭다라는 증거로서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그 주장과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아브라함과 같이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교회의 교적부에 등록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십일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교회 가장 일찍 와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많은 시간을 내가 봉사하고 선행하는 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죄사함과 구원의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믿음도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감사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동물원 가서 표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표범 보시면 그렇게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그 문양이 들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표범이 어찌 자기의 그 문양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없앨 수 있다면 사람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사람 안에 찍혀있는 그 검은 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할례를 행함으로써 어떠한 공로가 있음으로써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온전히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만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또한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생각의 근거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봉사하는 것이 부족해서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그 통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래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는 이미 가리움을 입었고 우리의 악행은 이미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 때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은혜여서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랍고 기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 쏟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